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1절부터 9절 앞에 나왔던 부분에서는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구체적으로는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을 하셨죠. 그 이후에 지금 읽은 17절부터 17절까지에서는 왜 비유를 말씀하시는지 이유를 설명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보게 될 18절 이후에서는 비유에 대한 해석이 나옵니다. 사실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가 이 부분은 뭐 좀 더 쉽게 이해하라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라고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죠. 종종 어떤 경우에는 일부의 소수 사람들만 알아들을 수 있게끔 아주 어렵게 말씀하시려고 비유를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는 비유를 사용하는 목적은 쉽게 이해하라고 이제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죠. 본문을 보면 조금만 신경을 써서 세밀하게 읽으시면 예수님이 똑같은 내용을 두 번, 세 번 반복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요지를 굉장히 간단하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두 부류로 사람을 나누는데 그들과 너희 이렇게 나누십니다. 처음에 나오는 그 분류가 10절부터 12절에 나와요. 10절에 보면 제일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죠.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왜 비유를 말씀하십니까? 특별히 제자들의 말을 보시면 어찌하여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우리와 그들을 나누어서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타당한 생각인데요. 여기 나오고 있는 제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고 예수님을 찾아 나오고 있고 예수님 주변에 둘러앉아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을 보면 이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에게 다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시잖아요. 큰 무리를 청중 삼아서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게끔 말씀하셨고 그 모든 사람들 중에는 일부는 길가, 일부는 돌짝밭, 일부는 가시떨기, 일부는 좋은 땅과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따로 예수님 앞에 이제 나온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 곁에 찾아 나온 사람, 주님 곁에 둘러앉아 있는 사람,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또 다른 말씀을 더 첨가해서 듣는 사람들입니다.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대답을 하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너희와 그들을 나누시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너희는 누구냐면 주님 곁에 남아있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고요. 그들은 비유를 들은 다음에 돌아간 사람들이 그들입니다. 이 본문을 보시면 너희가 여기 왜 남아있을까요? 제자들은 여기 왜 남아있을까요? 머리가 나빠서 잘 이해가 안 돼서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것도 일종의 복이 되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요. 너희가 남아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향해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조금이라도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주변에 남아있는 그런 거예요. 그럼 그들은 왜 돌아갔을까요? 그들은 뭐 예수님 하신 말씀이 시시껄렁하게 들렸거나 아니면 다른 상황이 있었거나 뭐 그래서 돌아갔겠죠. 그래서 그들이 돌아간 것은 사실 크게 보면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제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와 그들을 나누시는 기준은 아주 명확해요. 다른 기준은 없습니다. 뭐 돈이 많으냐 적으냐, 외모가 어떠냐, 남자냐 여자냐,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예수님만 기준으로 나눈 겁니다. 예수님을 기준 삼아서 주님 곁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너희, 예수님을 기준 삼아서 주님에게서 떠나간 사람들은 그들입니다. 이유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11절 중간에 보시면 주님께서 비유의 핵심 주제가 무엇인지를 얼핏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아, 앞에 나왔던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 주제가 천국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씨 뿌리는 비유도 주제가 천국이고요. 다음번에 나올 비유도 주제가 천국인 거예요. 자,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너희와 그들, 제자들과 떠나간 사람들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12절에 보면 무릇 있는 자 받아서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2절에 보면 다시 두 부류로 말씀하시는데 있는 자와 없는 자로 말씀을 하셨죠. 여기서 말하는 있는 자는 뭘까요?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비유를 들었죠. 비유를 들은 사람 뿐만 아니라 지금부터 예수님이 하시는 비유에 대한 해석도 더 들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남아있게 된 이유는 근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그래서 주님 곁에 남아서 비유도 듣고 비유에 대한 해석도 듣는 사람들은 더 많이 받아서 더 넉넉하게 된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은 다음에 믿음으로 반응을 하면 비유에 대한 해석도 듣고 그런 은혜만 받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은혜들도 더 받아서 넉넉하게 많은 것들을 더 많이 받는 사람들이 되지만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은 그냥 비유만 듣고 돌아간 거예요. 그들은 비유만 듣고 끝납니다. 해석도 듣지 못하고 그 다음에 베푸시는 또 다른 은혜들도 받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비유는 다 같이 들었죠. 근데 그 비유에 대한 내용도 무시하거나 잊어버리거나 순종하지 않아서 결국에는 주님이 주셨던 은혜까지도 빼앗기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걸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처음에 주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 말씀하실 때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큰 청중을 향해서 큰 무리를 향해서 말씀하셨어요. 이때는 그들이 믿음이 있건 없건 무조건 다 은혜를 주신 거예요. 믿음이 있건 없건 주님을 향해 어떤 반응을 하건 어떤 마음이 있건 다 주님이 설교를 해주시고 복음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다 들을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러나 그 이상의 은혜는 그것보다 더 큰 은혜는 더 넉넉하게 받을 수 있는 은혜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남아있는 사람들, 주님께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 이 사람들만 더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그런 해석도 듣고 더 많이 갖게 되는 있는 사람들이 되면 그 이후에도 더 넉넉한 은혜를 받는 그런 결과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 뒤에 보시면 13절부터 17절까지 다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그들과 너희를 구분해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13절부터 15절에 보시면 그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를 다시 설명하세요.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시는 목적을 말씀하세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는 목적 그들에게는 비유는 주셨지 않아요. 비유는 주셨지만 그 사람들은 다 듣고 돌아갔기 때문에 해석은 못 듣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참된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어려운 거죠. 보기는 보았지만 듣기는 들었지만 비유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구약 성경이 성취된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14절에 보면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그러니까 이사야가 예언했던 건 그들과 관련된 예언입니다. 그들은 어떤 자들이냐 일러시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15절 왜 이렇게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느냐. 15절에 보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사야가 뭐라고 예언했냐면 이미 그들에 대해서 예언을 했어요. 그들은 주님이 주신 은혜를 받겠지만 복음을 듣겠지만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이어서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믿음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어서 봐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이게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모르고 다 흩어져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결국 주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명확하게 설명을 하시는 거죠. 과거 때부터 시작해서 이미 예언이 돼 있었다.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떠냐면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을 했잖아요. 이사야의 예언은 분명히 예수님 당시에 이사야 기준으로 놓고 보면 한참 뒤죠.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 시대에 그들에 대한 예언을 한 겁니다. 근데 솔직히 이야기를 하면 이사야가 이게 막 뭐 하늘에서부터 특별한 계시를 받아서 그래서 예언한 것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사야 당시에도 이랬습니다. 이사야 당시에도 이사야가 말씀을 선포하면 그들이 있었어요. 너희도 있었고 그래서 그들은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별로 관심도 없고 마음이 완악해서 믿음을 안 갖고 그래서 결국 심판받는 길로 그냥 다 가버리고 말았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그 당시에도 그들이 있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셔도 똑같이 있어서 그들이 이와 같이 주님 곁에 남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한 거예요. 그 뒤에 보시면 너희와 관련된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16절부터 보시면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너희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보고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본 것도 깨닫고 들은 것도 깨닫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깨달을 수 있게 될까요? 그들이 믿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완악한 마음이 아니라 믿음을 갖는 마음을 가졌고 그래서 주님 곁에 남았고 둘러앉아서 묻고 대답을 들으니까 주님이 주시는 또 다른 말씀들을 들으니까 깨달을 수 있게 된 거죠. 이 부분에서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너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 눈, 너희 귀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너희에 대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너희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이 있다. 이게 예수님 말씀을 앉아서 듣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믿음의 마음을 품게 된 사람 그리고 주님을 찾아오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요. 예수님이 지금 똑같은 패턴을 반복하시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첫 번째 단락 1장부터 11장이죠. 그 1장부터 11장을 보시면 중간에 예수님이 말씀 선포하시는 내용이 5장부터 7장에 나옵니다.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나요? 팔복으로 시작하죠. 복이 있도다. 누가 복이 있는 걸까요? 예수님 앞에 앉아서 말씀 듣고 있는 너희가 복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앉아서 다 말씀 듣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비록 가난해도 내가 너희들에게 천국을 줄 것이니까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가 비록 울고 있어도 내가 너희를 위로해 줄 것이니까 너희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산상수훈도 처음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 두 번째 단락에서 11장, 12장부터 시작한 이 두 번째 단락에서 예수님 설교를 지금 시작하는 부분이에요. 여기도 똑같이 복이 있도다 말씀하시죠. 이번에도 어떻게 복이 있다고 하시냐면 너희가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에서도 너희가 복이 있다. 지금도 너희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만 이 지칭되는 너희는 좀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팔복 말씀하실 때 산상수훈에서는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큰 무리들 모든 청중을 향해서 너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너희 안에는 길가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여하튼 너희가 말씀을 들으면 너희는 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지금 말씀하시는 너희는 누구냐면 그 팔복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 다시 추려져서 믿음으로 반응해서 주님 앞에 남아있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 두 가지가 다 복이 있는 게 맞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도 주님이 주신 말씀을 주님께서 무조건 막 주시니까 은혜를 막 베풀어 주시니까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도 복이 있고 그러나 그 은혜를 받은 뒤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은 더 복이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뭐 본문 내용이 어렵지 않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실제 경험에서 잘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첫 번째로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그들이고 어떤 사람들이 너희인가? 우리는 다 너희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일정 부분 또 너희에 해당하는 사람들이고요. 너희는 말씀을 듣고 그것도 은혜잖아요. 근데 아 이것만으로 안 돼. 더 큰 은혜를 받고 싶어. 그래서 믿음을 품고 주님 곁에 찾아 나오고 주님에게 묻고 주님이 대답하시는 말씀을 듣고 깨닫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은혜들을 누리는 사람들이 너희입니다. 우리가 다 그런 너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내용은 아주 간단한 주제를 담고 있죠. 여러분 은혜는 다 똑같이 받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더 큰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덜 받습니다. 처음을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 설교하실 때는 그 사람이 믿음이 있든 없든 무조건 다 은혜를 받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이 좀 적어도 주님이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기적도 행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무조건 받는 은혜 말고 내가 좀 더 큰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모두가 받는 은혜가 있는가 하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받는 더 특별하고 큰 은혜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 때문에 고백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형통함 가운데도 믿음을 갖기도 하지만 사람들은 대체로 일반적으로 우리들은 다 좀 어려운 일이 있어야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찾아 나오곤 하죠. 그래서 내가 어려움 때문에 믿음을 갖게 되었다 그러면 믿음을 가지면 더 큰 은혜를 받게 되니까 내가 만난 어려움의 분량과 주님이 베푸시는 더 큰 은혜의 분량을 비교해 보면 주님이 주신 은혜가 훨씬 더 크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이 도리어 복을 받는 기회가 되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곤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더 큰 은혜를 받는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더 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비유에서 본 것처럼 사람은 반응을 하는 종류에 따라 네 종류로 나눕니다. 네 종류로. 길가와 같은 사람이 있죠. 그리고 돌짝밭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시떨기 같은 사람이 있고 좋은 땅이 있습니다. 어떤 게 좋은 땅인가요? 어떤 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나는 길가면 끝까지 길가로 남아있는 건가? 바꿀 수는 없는가? 바뀔 수도 있는 거거든요. 좋은 땅이 돼야 되겠죠. 어떤 게 좋은 땅의 모습일까요? 지금 이게 좋은 땅의 모습입니다. 너희가 좋은 땅이란 말씀을 들은 뒤에 은혜를 받은 뒤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찾아 나와서 주님 주변에 둘러앉아 있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선택, 그런 반응을 하는 게 좋은 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땅이 되려면 주님께 믿음을 품고 한 걸음 더 주님께 가까이 나와야 됩니다. 모쪼록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안하고 형통한 일이 있을 때는 감사해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오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힘들고 어려우니까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고 이유가 무엇이 되었든 언제 어디서건 늘 주님이 주님을 가까이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지 주님이 누구신지 잘 모를 때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 베푸신 것을 기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과 믿음과 소망을 갖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한 걸음 더 주님 앞에 찾아 나오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믿음도 주님이 베푸신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믿음 갖는 자 되게 하셨으니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긍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아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베푸시고자 준비하신 모든 은혜를 허락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